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당연히 예수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를 해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목사야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죠. 그렇게 대답이 잘 안 돼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떳떳하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목사고 잘 믿는 목사고 본이 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인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우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좀 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그릴 준비 됐어요? 마음속으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멋있는 그림이 한 편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기억하는 방법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기로 원합니다.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가르치시지만은 근데 기록을 보면은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을까요? 지금 세월이 좋은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저기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집회 장소로서는 갈릴리 호숫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평한 넓은 땅이 있고 또 언덕도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만 명 넘는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에서 남자만도 5천 명이니까 다 합치면 만 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 명 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이 병든 사람이 있을까요? 또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그만 보내시죠. 여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각자 가서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건이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려있죠? 물고기의 몇 마리입니까? 네? 두 마리. 보리떡은 다섯 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도시다 하나 갖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다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신기한 일이 거기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손에 도시락이 전달될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는 계속해서 한 해 도시락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면 예수님 손에 또 하나 있고, 주면 또 하나 있고, 주면 또 하나 있고, 12명의 제자들에게 12 도시락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참 되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랍니다. 아니, 하나 갖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나눠져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군중들 향해서 나가가지고 줍니다. 한 사람이 주면은 또 하나의 도시락이 손 안에 쥐어지는 그런 놀란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만 명이 된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하나씩 다 받는 겁니다. 그 받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눈을 뜨고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흥분 속에서 저녁 만찬이 벌려지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 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풍성한 음식이 공급되어지고 남은 음식 조가리를 다 걷었더니 몇 강줄이요? 12강줄이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큰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겠습니다. 분위기는 있는 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녁 시설을 마치니까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고 군중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산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와가지고 노를 젓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게 되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을 때 군중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 찾아오겠어요? 전날의 그 흥분을 가라앉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군중들이 봤을 때는 제자들 갖고 예수님은 남아있는데 아무 찾아도 없어요. 건너편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보면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왜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찾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먹고 배부름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랬대. 이 표적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구경거리가 났네, 재밌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사인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인판들을 보게 되죠. 그 사인판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 설명 안 하지만 아, 이것은 주차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과 전능하심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다 마음이 열려져 있게 됐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음식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놀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닫아놓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실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둡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면은요, 믿음으로 싸워가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지 않으면 이만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그때가 자꾸만 지나가고 아무런 도움의 기회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든대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에다 실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밭으로 따지면 돌짝밭 같은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시험 들어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요. 이분은 유태계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젊었던 애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2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하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살던 루마니아에 나치 독일이 들어와서 핍박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련이 장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특별히 리차드 럼브란트 목사님을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핍박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미국 상원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자기 옷도리를 벗어요. 벗는데 이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하나하나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는 루마니아 교회의 상처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14년 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나는 그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사탄의 하수인들이니까요. 그 지하 감옥에서 12년 동안에 한 번도 햇빛을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이런 아름다운 칼날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회색이에요. 그리고 책도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독방에서 홀로 있으면서 듣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는 언어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정신도 마비되는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기다린 사람은 고문하는 사람들, 가끔 불러가지고 고문시키고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는데 한 3년쯤 됐을 때 면회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가족 면회 허락해 주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언제 면회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날에 왔을 때 면도도 하고 준비를 잘 합니다. 얼마나 기대된지 몰라요. 그날이 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가옵니다. 설레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면회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실망된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되는데 그때 방송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내면은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이런 방송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는 겁니다. 가족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이따 다시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요,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게 뭐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복음 전하다 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3년이 돼서 내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교의 때가 이를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목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없이 자기는 울게 되는 거죠. 한없이 울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누가도 대화할 수 없는 이 감옥 속에서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므라드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뭐냐? 아, 이름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없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이름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리차드 럼브란트인데, 리차드는 순교자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순교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리차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귀한 영적 깨달음을 낳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이다, 이런 깨달음을 거기서 갖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면서 나머지 감옥 생활을 이겨나가면서, 이제 감옥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도 쓰고 또 선교회도 조직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에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바닥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여,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오냐면은,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네 하나님을 원망하라라고 하는 속상함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나갈 때 교만할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영원토록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십자가 못 벗겨 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벗겨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래 사는데 나는 왜 오래 사지 못합니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내가 누린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병 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오병 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떡은 먹고 죽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이게 또 웬 말입니까? 더 좋은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만으로 충만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는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35절 말씀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 당신을 먹고 마시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모르지만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예수는 한 번도 나를 실망치게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 내 곁에 머물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바빠도 은혜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생명 장식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양미간에다가 말씀을 넣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린 존재 못한다라고는 네 개의 말씀 구절이 이 머리에 이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가슴 곁에 있는 이 팔뚝에 붙이고요. 그리고 옷술에 말씀의 의미를 담고 붙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맞추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눈빛들 보니까는 아, 그 문제 내가 알아, 알 것 같아. 이런 눈빛들이 보여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살아 움직이게 돼서 내 영혼에 살과 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친 선생님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어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강의를 몇 시간 내냐면은 4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을 제가 가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숙제도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 몰라요.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제가 이 나이에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스스로 제가 질문해봤지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저의 대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목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배우면서 좀 힘들긴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성도님들을 더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공부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바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뭐 때문에 바빴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우리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35절에 말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뭐 저런 말이 다 있어, 당신이 뭐 하나님이야, 심하지 않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떠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듣기 싫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려워도 바빠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런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가?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생명이라는데,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 형식을 내가 먹습니다. 내 영혼이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그릇에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퀄리티가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섞이는 거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는 것은 퀄리티가,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거기서 무슨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서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서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면 함께는 가족들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밝은 예수님, 힘들게 하지 않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함께 된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항상 뭔가를 더 가져가 그러면은요 열받는 거죠. 아유, 저 사람하고 내가 아치지만 해야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남은 손해봐, 자기 맨날 챙겨가죠. 그러면요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죠. 근데 저 사람은요 함께 되면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려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바뀌면은요, 스스로 손해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낮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낮아지기로 해서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체질이 바뀌기 전에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질이 바뀌면, 은혜가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영혼의 체질이 바뀌면은요, 예전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옛날에는 죽어라도 이게 안 되는데, 안 미워하려는데도 계속은 미워하게 되는데, 안 좋은 얘기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되면 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아버리는 나 자신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죠. 체질이 바뀌면, 은혜로 내가 체질이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 향해서 열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 향해서 항상 마음문이 열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인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내 영혼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름과 기도합니다.